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 본투표가 오늘 미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어제 7개 경합 지역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면서 시작점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열정, 기쁨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피츠버그 유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등 팽팽한 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마을은 이날 0시 총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개표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와 각각 3표를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접경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는 1960년부터 대선 당일 0시에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발사를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야간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크이우 시장은 오늘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부대가 크이우 북서부 오볼론스키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들을 격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사이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이 79기였으며 이 가운데 48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별개로 미사일 두 발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 영상연설에서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함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을 계속하고 있는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곳곳에서 펼친 군사작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30명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과 언론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통신과 하마스 공보당국은 지난달 5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새 군사작전을 수행 중인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마을 내 주택 두 채가 공습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졌으며 중부 알자와이다에서도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가자 중부와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테러범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이스라엘 동부 접경 요르단강 서안지구에도 공격을 가해 카바티아에서 2명, 탐문에서 2명 등 최소 4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어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정보본부는 시리아에 독립적인 정보 수집, 조율, 평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지사를 두고 있다면서 다마스쿠스 인근 이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은 이스라엘군이 다마스쿠스 남부 사예다 자이납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헤즈볼라의 거점이자 이슬람 시아파 주요 사원이 있는 곳으로 과거에도 공습의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총 53개의 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이날 이란의 지형관측 위성 1개와 통신위성 1개, 그리고 지구전리층 관측용 러시아의 이오노스페라 M 위성 2개 등 총 53개의 위성을 탑재한 소유즈 2.1B 로켓이 보스토친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1부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사이에 박빙 양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 이곳 미국 워싱턴은 현지 시각으로 11월 5일 아침 6시 6분인데요. 오늘 0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햄셔주의 작은 상암마을 딕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버먼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 5시, 또 커네티컷주, 뉴저지주, 뉴욕주, 버지니아주도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 지역에 걸쳐 최대 3시간, 그리고 하와이까지 감안을 하면 최대 6시간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조금씩 다른 시간에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전 투표를 통해 이미 7,500만여 명이 투표를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오늘 투표소를 향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는 총 2억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VOA가 4시간에 걸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미국 대선 선거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잠시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다시 미국 대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대선은 지난 4년 가까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했던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그리고 그에 앞선 4년 동안 대통령으로 활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결인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 대선 투표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인데요. 미국 대선을 바로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저희 VOA 기자들 연결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에 함지아 기자 나가 있고요. 한국 서울에서는 광화문의 김환용 기자, 인사동의 강수민 기자 각각 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현직에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조금 남짓 앞둔 상황에서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을 당해서 귀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극적인 일이 많았던 그런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백악관에 나가 있는 함지아 기자 연결합니다. 함지아 기자.
네, 여기는 백악관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곳 미국 시각으로 오늘 0시에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중 한 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는 미국 50개 주와 이곳 워싱턴 DC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전통적으로 자정에 투표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주 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5일 0시에 가장 먼저 시작됐고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의 투표소가 미 동부시각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상당수 주는 오전 7시부터 주민들의 투표를 허용합니다. 이후 시차에 따라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투표소 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인 유권자는 약 1억 6천만 명,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약 7,800만 명이 이미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에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자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맡는 사례가 됩니다. 두 후보는 공약과 정책, 여러 사회적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권익과 여성 생식권 보호,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수입품 관세 인상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과 미국 우선주의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주가 1위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7개 주의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4일 이들 경합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니아주에서만 5곳을 돌며 유세를 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주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가수인 레이디 가가, 니키 마틴 등이 참석하는 콘서트 형식의 집회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나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I am ready to offer that leadership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ever, the race ain't over yet. And we must finish strong.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closest races in history.
이어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힘차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새로운 위상과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your vote tomorrow, we can fix every single problem our country faces and lead America and lead the world to new heights of glory. But indeed, think of that statement, how beautiful that is. New heights of glory, that's what's going to happen when we win the election and we're really well looking.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보라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투표가 마무리된 후 최종 승자가 가려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예측대로 7개 경합주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주에선 우편 방식의 사전 투표 용지를 개표하는데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합주는 규정에 따라 후보 간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일에서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일부 언론으로부터 당선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들 경합주에서 한쪽으로 표가 쏠린다면 결과는 동부 시각으로 오늘 자정쯤 드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B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크죠. 특히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매우 다를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서울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한 서울 시민들의 반응 들려주시죠.
네, 서울 시민들도 이번 미국 대선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그 서울 시민 한 분과 함께 대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기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미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결과를 크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측면에서 관심이 크신지요?
예, 미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정치나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새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예,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는 나라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정치적이나 아니면 어수선하다 보니까 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길 먼저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게 전기차나 수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 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길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 저는 북한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뭐 미국하고 다투거나 뭐 전쟁에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먼저 좀 소문을 내밀고, 북한이 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주면은, 북한도 거기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서로 간에 이제 발전적인 방향이 되길 바라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한 분 더 모셔서 이번 그 대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또 기대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송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환갑이라고 합니다.
네, 미한 동맹을 놓고 미 대선 후보들 간 입장차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양국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네, 지금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나라는 특히 북한이 주적으로 규정으로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북한을 이런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그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미국과의 견조한 공조 아래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하면서 북러 군사 밀착이 한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 국민들 모두의 그 한결같은 바람일 텐데요. 미국의 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떤 정책 대응을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알기로는 2년 8개월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또 참전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참전한다는 얘기는 즉, 이 전쟁이 일종의 국제화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이는 세계 평화에 심대한 그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이번에 새로 당선되실 미국 대통령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평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님의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번 미 대선에 대한 서울 시민의 생각과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서울 시민들의 관심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동맹 관계와 안보, 통상 정책 등에 있어서 현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으로 여겨지는 해리스 후보, 그리고 지금의 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후보,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인사동에 나가 있는 강수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인사동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오후 8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손이 시릴 정도로 날씨가 이제 꽤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제법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치열한 대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중이라고 하고 26살이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열기가 뜨거운데 어떻게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친구들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뭐 경제나 안보 그리고 이민이나 기후 등 이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전 아무래도 외교 안보 분야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네, 외교 안보 중요합니다. 이제 당선 후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북한, 러시아 관계 등 이 글로벌 안보가 좀 어떻게 변할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친러 성향을 되게 대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친이스라엘 성향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서 뭔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쪽으로 전쟁 양상이 많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전통적인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 같아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 이슈에 대해서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미동맹이 되게 유의미한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계산적인 방식보다는 되게 우호적인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적인 태도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른 시민분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이태윤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민자 이슈, 두 번째는 한미동맹 관련한 이슈입니다. 이민자 이슈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미한 동맹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한 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앞으로 향후 미한 동맹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보시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한미동맹, 말씀하신 대로 한미동맹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달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무래도 좀 미국의 경제나 혹은 이익 등에 좀 집중을 해서 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고, 해리스 후보는 조금 더 정통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후보 중 누가 되던 간에 좀 이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이 한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 하는 시기인 만큼 좀 해치지 않고 이 가치가 좀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강수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의 김환용 기자 그리고 강수민 기자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미국 대선에 대한 반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대선 후보가 각각 어느 한쪽이 당선될 경우 어떤 대외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1기 정권 인수위에서 외교정책 분과를 이끌었던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라파노 선임 고문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다른 많은 현안들 때문에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윈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라파노 선임 고문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까요?
Well, I think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acknowledge is we've had four years since then. I think it's unrealistic to think a president's going to go back and just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4년이나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선될 경우 과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가 북한과의 거래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북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될 때에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다시 추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세계가 다소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고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었으며 미국의 국경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겁니다. 2기 정부 첫 국가안보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북한과 외교 재추진이 거론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구축 노력에 있어 수년 동안 협력할 파트너를 원한다면 트럼프 재임 초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상황을 보면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가 긴급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국제 현안이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주 언급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임기 초반에 북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ell, again, I think that the challenges is there are a lot of immediate competing demands. Presidents, you know, don't necessarily get to deal with
문제는 당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안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원하는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일종의 외교 정책의 개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분쟁도 전쟁도 원치 않으며 인권 문제나 다른 우려 사안들이 있더라도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직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 핵무기 고도화를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중간 단계와 위협 감소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Honestly, I don't know why we would bother with anything less than denuclearization. I mean, we can talk about phase and everything else, but the reality is North Korea is not.
글쎄요, 솔직히 완전한 비핵화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에 우리가 신경을 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겁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을 시작하는 날 그 정권은 증발하고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대북 억지력은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며 한일 협력이 강화돼서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협 감소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구 끝에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가치 있는 한 가지 일, 즉 핵무기 보유국 증가를 막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미한일 간 3국 공조가 전례 없이 강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까요? 트럼프 1기 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워싱턴의 대사관들과의 접촉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더 우호적이고 협조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간 전쟁에 나왔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Well, obviously, it's going to be more cooperative with its Asian allies because we have more cooperative Asian allies. I mean, we have, I think, a much more pro-American.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시아 동맹국들에 더 협력적일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아시아 동맹들이 더 협력적이기 때문이죠. 한국에는 훨씬 더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있고, 일본 정부는 한국, 타이완과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기꺼이 미국과 협력할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이죠. 한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해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동북아 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면 한국, 일본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맹협력은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간 군사협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I'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North Koreans, if they're serious about doing a deal and they just don't want to play games,
북한이 그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진짜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꽤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한은 원한다면 금방 러시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이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재협상을 지시할까요?
The answer to that is I don't know. I mean, the reality is the United States can't be strong in all three theaters simultaneously. And allies need to do more.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미국이 세계 전구에서 동시에 모두 강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대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놓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안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당신도 나만큼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나 서유럽 또는 중동의 안보에 대해 영내 국가들보다 더 신경을 쓰는 상황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미국이 마치 이들 국가들의 무임승차하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H.R. 맥메스터는 최근 펴낸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뒤 기지 건설 비용을 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모든 비용에 더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분은 미국의 이윤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So I think it's presumptive to say how this is going to play out. You know, and there's a difference essentially between what people see as kind of outrageous.
저는 분담금 관련 논의는 가정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사람들이 일종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 재협상이나 유럽의 나토 분담금,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등의 현안에서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지한 논의를 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이나 일본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미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모든 글로벌 리더를 알고 있고 그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는 것은 내 친구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해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아주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펼칠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연방 그리고 주 상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연방 상하원 후보들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한국계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노시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연방 상원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결정이 되죠?
네. 특히 현재 상하원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수당의 지위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임기 6년인 상원을 살펴보면 전체 의석은 100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51석입니다.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 34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뽑힙니다. 그 가운데 23개 의석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곳에서 모두 이겨야 합니다.
네.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거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 당선됐지만 최근 무소속으로 등록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은퇴하면서 공화당이 이 지역에서 한 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각각 공화당 강세 지역인 오하이오와 몬태나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상원 공화당은 다수당 지위 탈환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의석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지켜야 할 의석은 11개에 불과한데요.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관측대로 공화당이 이 의석들을 지키고 추가로 한 자리만 더 가져가도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부통령이 결정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만약 공화당이 두 석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번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죠.
네,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20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212석이고요. 공석은 세 자리입니다. 임기 2년인 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을 모두 새로 뽑지만 선거 전문 쿡 폴리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경쟁이 치열한 의석은 43곳으로 분류돼서 10곳 중에 한 곳꼴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6개 의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요. 주요 경쟁 지역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같은 경합주에 많아서 대선 투표율이 하원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지켜야 할 지역 중에 거의 절반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처럼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한 큰 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4명의 현직 한국계 하원 의원들도 전원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를 하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의원, 미셸 스틸 하원의원,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3선에 나서고
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의원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은퇴 서방관 출신 조셉 케르와 겨루는 캘리포니아 40선거구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스틸 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변호사 데릭 트란과 맞붙는 캘리포니아 45선거구는 현재 초접전 지역으로 평가돼서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스트릭랜드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워싱턴주 10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앤디 김 하원 의원의 상원 의원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네요.
네, 앤디 김 의원은 임기 중에 부패 재판에 휘말린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전 상원의원이 18년 동안 유지했던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직에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앤디 김 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호텔 사업가 커티스 바쇼를 18포인트, 롯거스 이글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앤디 김 의원이 당선이 되면 한국계로서는 첫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김 의원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경력이 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2018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의원은 정치 입문 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네.
특히 하원 입성 후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매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도록 힘을 쓰는 등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42세 김 의원은 1982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1세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는데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도 대폭 넓힌 거죠. 당시 김 의원 연설 중에 일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What I learned on January 6th is that all of us
are caretakers for our great republic. 네, 김 의원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건물에 남아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웠던 당시를 회상하고 내가 1월 6일에 배운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위대한 공화국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현역 의원 말고도 3명의 다른 한인 후보들이 더 있죠?
네, 캘리포니아 34선거구와 47선거구에서 각각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드 김, 데이비드 민 후보, 또 조지아 4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 중인 유진 유 후보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2세대로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 김 후보는 이민과 아동 관련 인권 변호사를 지냈고 김 후보가 도전하는 선거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민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고요. 유 후보는 전 미주 한인대 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연방의회가 아니라 또 각 주에서 주 상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들도 꽤 있다고요?
네. 주의회 선거를 비롯해서요. 시장과 시의원, 교육위원 등 지방 단위에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 됐습니다. 50여 명이 되는데요. 주 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은 1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워싱턴 32선거구에서는 신디 류 민주당 주 하원의원이, 뉴욕 40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론 김 주 하원의원이 각각 8선과 7선에 도전합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하원의원을 지낸 최석호 공화당 후보가 37선거구 주 상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 연방 및 주 상원 선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요 한인 후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스 앞서 전문가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전문가 인터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컨트리맨 이사장은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한일 3국 공조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 운영위원인 컨트리맨 이사장을 역시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젊은 수장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Let me first say that although I've had many jobs and many affiliations,
먼저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국을 위한 국가 안보 지도자 협회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과 더 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연애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최고위급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가 빠졌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 홈페이지 새로운 앞길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위협 감소에 우선 초점을 맞출까요?
I think everyone that I know of has the goal of seeing North Korea denuclearized without nuclear weapons.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이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 감소는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는 논의를 북한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난 3월 비핵화 중간 단계를 언급했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나요?
You could pursue denuclearization, but it would be a fantasy to think you jump all the way to zero, no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핵무기가 전혀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강력한 후보로 내세우려는 대선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합의가 있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강경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선거 이후 상황에서 더 나은 질문입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Russia's actions in inviting North Korean troops onto its territory.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영토로 끌어들인 것은 2년 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나선 이후 취한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화된 세계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력한 3국 공조를 이어갈까요?
That's an easy question. The answer is yes. Unlike Donald Trump, Vice President Harris believes.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3국 간 협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수준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덜 헌신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분담금 관련 합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Again, I can't speak authoritatively, but my expectation is yes, that we have firm...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수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맹의 형태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까요? 한국에서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핵 우산의 실행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까요?
Well, it's an extraordinarily complex question. And nobody should be surprised if there is some vagueness. One of the key features.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핵 억제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은 미한 국방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비상 계획을 세우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물론 미국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한 간 확장 억제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동맹국, 경쟁국, 적국을 막론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떠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오늘은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제4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데요. 한국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민들이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을 선택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지 여부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 언론들도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의 동향과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 걸로 예측하고 있나요?
예,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 미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만큼 당선자 예측보다는 지지율 추이와 변화에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당락을 결정하게 될 펜실베이니아주 등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소개해왔습니다.
네, 두 후보가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을 계속해왔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이나 추세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암살 시도를 겪고 네.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첫 번째 TV 토론을 한 이후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그의 뒤를 이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대선전은 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10월 들어 해리스 후보의 상승세가 멈추자 다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지만 투표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는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들이 전하는 이런 판세 얼마나 정확할까요?
예, 트럼프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를 보면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었던 2016년 대선에서는 투표일 하루 전까지도 대다수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또 2020년 대선의 경우 언론들의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크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차이는 훨씬 적었습니다.
네, 한국 언론들이 미국 대선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은 한국에 2만 7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고요.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파장이 큰 발언을 많이 했었죠.
예, 한국 언론들은 이를 트럼프 리스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 머신, 그러니까 현금 기계라는 뜻인데요.
네.
이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액수입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하다며 핵 문제를 놓고 타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특히 트럼프 후보가 강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네.
한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그늘이 드리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 비교적 덜하지 않을까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방침과 대북 정책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리스 후보도 당선될 경우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든 앞으로 한국은 큰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지막으로 이 미국 대선 결과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무슨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한국 정부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측 인사들과 각각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1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스투데이 미국 대선 특집 방송 2부가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